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12월 16일 도쿄 시내에서 일본 정부 주최로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 실현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납치 문제에 관한 강연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강연회는 매년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로 지정된 북조선 인권침해 문제 계몽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 등을 듣고 일본 국민의 납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하루빨리 납치 피해자의 귀국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한 것입니다. 먼저 제1부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납치 문제에 관한 장문 대회 표창식이 열려 최우수상 수상자의 장문 낭독, 니가타시 납치 현장 시찰 소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뒤 제2부에서는 올 8월에 전국 각지의 중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던 납치 문제에 관한 중학생 대표 모임의 활동 보고를 실시하고 이 중학생 대표 모임에서 중학생들이 발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작한 홍보 동영상을 상영했습니다. 제3부에서는 먼저 14일에 취임한 하야시 납치 문제 담당상 겸 내각 관방 장관이 인사가 있었으며 이어서 납치 피해자 가족의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 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대한 안보 문제 전문가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본 토론회의에서 했던 하야시 납치 문제 담당상 겸 내각 관방 장관의 인사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북조선 인권침해 문제 계몽 주간 정부 주최 납치 문제 강연회 이곳에 많은 분들께서 와주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강연회에서는 제1부, 제2부에서 젊은 세대의 계몽 대책의 성과를 소개했습니다만 저 자신도 매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제3부에서는 납치 문제의 실태와 그리고 납치 피해자 가족의 심정을 알리기 위해 납치 피해자 가족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외에도 국제정치안전보장 전문가이신 저와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케이오 기즈쿠 대학 진보켄 교수님께서 조선 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대해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2002년 5명의 납치 피해자가 귀국한 이후 단 한 명의 납치 피해자의 귀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뼈아픈 일이며 정부 차원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 강연에 앞서 가족분들과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만 가족분들과 여러 차례 만나는 가운데 육친과의 상봉을 고대하는 뼈아픈 마음을 직접 들으면서 한시의 유예도 없다는 절박감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납치 문제는 기시다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시간적 제약이 있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주의 문제입니다. 그 해결에는 일본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그리고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의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납치 문제는 결코 지나가 버린 사건이 아니며 아직도 납치 피해자가 자유를 빼앗겨 귀국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부디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점에서 그동안 납치 문제를 접할 기회가 적었던 젊은 세대에 대한 계몽이 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제1부의 장문 대회에서 입상하신 중고등학생 여러분의 강력한 발표에 대단히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에 앞서 장래 교단에 서는 것을 목표로 납치 문제에 모의 수업을 해오신 오카야마 대학의 학생 여러분과 대화를 실시해 유익한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 5분이 귀국한 것이 자신이 태어나기 전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젊은 세대가 이 문제에 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젊은이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8월에 개최했던 납치 문제에 관한 중학생 대표 모임의 성과물로 작성했던 홍보 동영상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소개해드렸던 이 중학생 대표 모임은 전국에서 모인 중학생 여러분이 납치 문제에 대해 배우면서 납치 문제를 같은 세대와 가족, 지역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로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토의하고 발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금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동영상도 홍보에 활용하면서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수업을 실시하면서 젊은 세대의 계몽에 힘을 실으려고 합니다.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지지와 협력을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G7 순회회의와 일미한 순회회의를 포함해 각국 순회들과의 회담 시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지지를 촉구해왔습니다. 저 자신도 올 9월까지 약 2년간 외무상으로서 각국과의 외상회담 등의 자리에서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기회와 협력을 직접 요청해 왔습니다. 일족 안에 존재하는 불신감을 깨고 쌍방에게 밝은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는 일본이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순회 간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총리 직속의 고위급 협의를 실시하여 조속한 순회회담 실현을 위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총리의 지시 아래 정부가 하나가 되어 임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더욱 확산되고 더욱 커지는 것이 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뒷받침이 됩니다. 오늘 강연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젊은 세대를 향한 시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국민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를 받으면서 정부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해가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며칠 안 남았네요. 조선반도의 남쪽은 영하 18도라는 기상예보가 있었습니다만 북조선의 북부지역은 남쪽과는 비교할 수 없을 혹독한 추위 속에서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쿄에는 아침 기온이 6도 정도로 북조선과 비교하면 온화한 날씨입니다만 추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납치 문제에 관한 강연회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지난 주말 도쿄에서는 납치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 주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일본에서는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조선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심화시키기 위해 매년 12월 10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일주일을 북조선 인권 침해 문제 계몽 주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행사로서 일본 정부의 주최로 해마다 납치 문제에 관한 강연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강연회에는 직접 참석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도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가노현 나가노시 호텔에서 회사 동료와 함께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로 강연회를 시청하였습니다. 나가노현은 온천과 스키장이 있는 일본 알프스가 있고 1998년 겨울 올림픽이 개최된 곳으로 북조선 매체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는 곳입니다. 납치 문제에 관한 강연회 행사에 예전에 참가했던 적이 있는 저는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피해자 구출을 위한 열의에 대하여 영상을 통해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강연회는 3부로 진행되었습니다만 제1부에서는 북조선 납치 문제에 관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장문 콩쿠르 표창식, 최우수 수상자에 의한 장문 낭독, 니가타시의 납치 현장 시찰에 대한 감상 발표, 제2부에서는 전국 각지의 중학생들이 모여 개최된 납치 문제에 관한 회의의 보고, 중학생이 발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작한 홍보 동영상의 상영, 제3부에서는 납치 피해자들의 가족의 호소와 안보 문제 전문가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연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납치 피해자의 가족들과 북조선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종자의 가족이 북조선은 한시라도 빨리 납치 피해자를 귀국시켜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의 당시 행복한 모습이 담긴 많은 사진들이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납치된 지 45년이라는 인생의 절반 이상의 시간이 흘린 피해자 가족이 납치된 어머니의 북조선 생활에 대해 다 알 수는 없지만 증언에 따르면 어머니는 북조선의 영화에 나오는 아이들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밤에는 자기 자식들이 기억나 눈물을 흘렸다고 들었다. 어머니를 포함한 납치 피해자들은 오로지 고독감을 느끼며 자기 자식을 생각하며 일본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또한 강연회를 시청하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등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도 북조선에 남아있는 납치 피해자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고 싶다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연회 시청 후 회사의 동료로부터 북조선 주민들의 생활 조건과 북조선의 문화에 관해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동료가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조선과의 왕래와 교류가 이루어지고 북조선 사람들도 평화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하는 것을 듣고 저는 상대를 배려하는 일본인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일본 정부가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는 것에 대해 아마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조선에서는 어민들이 오로지 살기 위해 열악한 배를 타고 어부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한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물론 북조선 유세에서는 방송이 안 되고 국가가 이러한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나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풍요로운 물질 생활과 훌륭한 교통 인프라에 대해 감탄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 사람 목숨을 귀중히 여기는 일본의 사회 제도를 알게 되고 나서는 오히려 이러한 사회 제도에 대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북조선의 경우에는 당과 지도자가 결정한 경제계획과 건설공사기일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공사기일을 앞당겨 끝내자가 아니라 우선 첫째도 둘째도 노동자의 안전을 강조하고 하루 일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가족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 말을 듣고 놀라움과 함께 감동을 느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은 총리 대신을 본부장으로 납치 문제 담당 대신 내각 관방장관 및 외무 대신을 부본부장으로 하고 그 외의 모든 관료를 구성원으로 하는 납치 문제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있고 납치 문제의 해결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일본 국민들과 일본 정부는 북조선 당국에 의해 납치된 모든 일본인들을 북조선이 가족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요구하는 것을 북조선이 반공화국 책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이것이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일본 사회의 당연한 요구인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지난 주말 개최된 납치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 주최 강연회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속의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북조선의 핵 미사일 개발에 좀 손상이라는 것으로 좀 돌아본다면 몇 가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사일 능력의 좀 개성 향상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확인을 좀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미사일 발사 숫자만 본다면 작년보다 감소를 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로 발사된 그런 미사일을 보면은 단거리 단도미사일인데 이런 단거리 단도미사일은 시험 단계로서 훈련 단계로 좀 어떤 레벨이라고 할까 단계가 좀 올라갔다고 그런 것도 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거리 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관해서는 북조선이 올해는 세 번 발사를 좀 했었습니다. 전부 다 이른바 로프티드 고각도에서 좀 하는 발사를 좀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사정거리라고 할까 그런 것을 좀 15,000km 아주 좀 그게 많아졌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연료를 좀 보아도 그것은 고대 연료로 좀 바꿨다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그런 점에 관해서는 좀 능력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중요한 것은 이런 능력이 개성이라는 것은 좀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북조선의 ICBM이라는 것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그 안전된 재돌립 기술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아직은 그 북조선이 가지게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것을 가지게 될 때는 일본 좀 넘어가서 태평양까지 좀 태평양에 좀 작당할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발사 시험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면 좀 재돌입하는 그런 기술이 가지게 될 그런 가능성이 많아지겠습니다만은 아직은 국사상에 그런 거 할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20일 날에 발표된 담화에서 김여정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대변에 향한 그런 ICBM 발사 시험에 관해서 그런 것은 곧 해보면 떨리고 곧 보면 아르게 될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식으로 좀 말을 했고 너무 예매한 그 표현이지만 그래도 대표에 대해 발사하는 식으로 시험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1년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20일 날에 발언이기 때문에 사실상 북조선이 그런 거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역시 이런 것을 좀 하면서 재돌립 기술이라는 것은 완성되면은 미국의 너무 강한 군사적 반발이 좀 나올 가능성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북조선이 좀 너무나 좀 그 좀 복선을 좀 개념을 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CBM은 좀 의도적으로 완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은 북조선의 기본 전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ICBM으로 좀 완전된 그런 대미 핵 억제력이라는 것은 가지게 될 때는 적어도 50개의 좀 ICBM은 좀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통 그런 거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생각하면 그 돈 그런 그 자금 점에서도 그게 너무 부담이 너무 많고 그게 불가능하고 또 지리적 좀 환경으로 좀 생각해도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북조선이 ICBM으로서 미국에 대한 완전된 그 억제력이라는 것은 그 한립할 수 없다고 그런 거 알면서 지금 ICBM에 좀 개발라고 할까 그런 거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핵무기 능력에 관해서 올해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역시 연변에 건설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견수로 그것은 그 건설이 좀 그 완전히 좀 완성하다가 좀 그 가동이라고 할까 시험 가동 시운전이라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12월 21일 날에는 IAEA 국제원자력기관의 그로시 3국장이 그런 것을 좀 인정했고 좀 그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걱정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그 견수를 좀 건설하는 거 그리고 가동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것은 계속 하면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할 수 있을 때는 병기 무기급의 플루토늄을 좀 그 북조선이 증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무 그 위협이라는 것은 많아질 가능성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좀 주목을 하고 그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런 견수를 좀 가동으로 좀 전지시키고 더 많은 플루토늄을 좀 북조선이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역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